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째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느 일본인 의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데 약 1,000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10개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죽음과 후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앞으로 346일이 지나면 우리는 올해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후회 없는 한 해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기준을 올해 연말에 두는 것보다 우리들의 죽음의 때에 두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한 해보다는 우리가 전생애를,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과연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우리 올해는 한 해를 그 어느 때보다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립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 보니까 졸고 있던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추석가는 사실 졸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00세에 난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 예, 어떻게 보면 멋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는 아주 복잡했을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이제 나무 밑에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먼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이렇게 조금 따라갈 텐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잃지 않고 잘 쫓아오실 줄로 압니다. 자, 아브라함의는 호시절 젊은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현재 이락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보냈죠.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물며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척 신이 났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상록회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상록회 나이가 아니더라도 40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인생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삶의 위기가 옵니다. 40세에 이런 약속을 받았다 생각해 보실까요? 감지덕지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75세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큰 민족이 되는 조짐은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두 하인들이 자꾸 싸웁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80세쯤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의심이 가득 생겼을 줄로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롯에게 양보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어디서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18장 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 감이 잡히시죠?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졸고 있는 곳은 약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곳이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입니다. 왜 거기 앉아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더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마므레 상수리 숲불 사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첫 번째 마므레 상수리 숲불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결론을 짓죠. 자기 집에서 키운 아기가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장 9절을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또 꾀를 내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는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하인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로 막연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무리 상수리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남의 아이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사라에게서만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자꾸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마디로 대혼동이 옵니다.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약속하였지만 나이만 자꾸 먹어갑니다. 이런 혼동을 안고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 마므레에서 나타나신 후 19년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다렸다는 것보다는 세월이 지났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별하별 생각을 다 했을 줄 압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웃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를 향하여 피식 웃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을 만했습니다. 웃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네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자기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더 큰 혼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기대를 안고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악장에 불과합니다. 음악회에 가면은 악장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듯이 기침도 하고 숨도 내쉬고 하는 소리가 들리곤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잠깐 머리를 쉬시고 이 악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악장은 오늘 본 말씀 18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약속받고 단을 쌓은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표현된 것을 미뤄보면은 그곳이 자기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집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그곳에서 장막을 그동안 펴고 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약속의 성취를 사모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렸으면 그곳에 아예 장막을 피고 살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지 20년 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번째 약속을 받았고 처음에 시간으로 하면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이름까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장막문 앞에 앉아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은 받았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의 연속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졸고 있는 것이고 18장 2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인기척이 들려 눈을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절하며 말합니다. 3절 말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는지 말이 좀 헷갈립니다. 세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세 나그네에게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주라고 표현한 것도 이상하지만 또 왜 단수로만 합니까? 세 사람인데? 하여튼 계속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재밌는 거는 또다시 복사가 되었죠. 아까는 내 주여 하더니 이제는 당신들의 발을, 당신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 보였다가 세 사람으로 보였다가. 정신이 없었는지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하죠. 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세 스아는 6갤론의 양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6갤론의 곡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합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냉장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새 나그네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들은 주님으로도 보였고 새 사람으로도 보였습니다. 새 나그네를 주님을 접대하듯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재미있는 건 또 복수죠.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까는 또 9절에서는 그들이, 10절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습니다. 새 나그네가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헷갈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곧 낳을 것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다림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받은 약속 후 20년의 기다림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좀 상관이 있습니다. 왜? 복수와 단수가 왔다 갔다 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22절 말씀이 우리들의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나그네죠. 나그네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나그네 중에 한 나그네가 하나님이고 두 나그네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세 나그네가 다 사람인데 그 세 나그네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함께 계셨던가, 둘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 어떤 주석가는 19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나그네는 하나님, 두 나그네는 두 천사였다고도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 나그네 중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따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나그네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막장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해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평생에 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기다리는 삶, 하나는 이웃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했다는 뜻은 결국은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웃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자기가 축복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지나는 나그네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약속과 축복은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축복하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드디어 만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나 이웃을 축복하는 삶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축복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새 나그네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는 삶이나 이웃을 축복하는 삶은 하나이기에 하나님은 새 나그네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때,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이기에 우리가 돌보아야 되죠. 그러나 그 나그네를 돌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천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할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해답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 의사가 말했던 10개 후회 안에도 사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10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후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더 이상은 생략합니다. 일본 의사는 나그네를 대접 안 한 것을 네 번째 후회 거리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첫 번째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그네를 영접함을 통해서 완성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영원한 후회가 무엇이 될지를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로마서 12장 13절로 정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올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랜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시시 건축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시 건축의 완공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축 완공과 더불어 이웃을 축복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25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린 횟수를 합치면은 25년보다 더 훨씬 긴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완공은 약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시지 건물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십시다. 아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저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닮은 저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자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그들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ECC 건물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건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나 오웬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위엔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이들이 우리들의 나그네들입니다. 한편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진 퀸이라는 분이 홈레스를 위한 어떤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단순한 쉘터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기관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집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멋진 인생 여정은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홈레스를 돌보면서 깨달은 것은 나도 홈레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음과 함께 나의 참 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은 나그네를 돌봄을 통해서 자신의 참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2010년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며 축복하십시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시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간 우리 로버트 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지라도 그분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정신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나그네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은 진정 온 인류들에게 최고의 약속을, 약속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더불어 약속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나그네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10년도의 축복으로 인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북 땅에 들어가 수고하시는 로버트 박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정신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며 진정한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또 다른 최고의 해를 허락하실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